오늘 아침부터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23번째 책인데 별명을 붙이기를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굉장히 최고의 정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축소판 성경이다 그렇게 불러서 이 이사야 산 것만 있어도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축소판 성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서들의 셰익스피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세계 최고의 문학인 것처럼 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절정에 있는 말씀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읽어오면서 욥기부터 시작해서 신문학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시가서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다 끝이 나고 이사야서부터 예언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사람의 대선지자들의 글과 그 후에 열두 소선지자들의 글을 묶어서 모두 16편의 16 선지자들의 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이 이사야서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들, 이 역사서들을 전기 예언서다 부르고 이사야로부터 시작한 선지자들의 글을 가리켜서 후기 예언서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것이 역사 형태로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예언자들의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충실하게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선지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23번째 책이고 모두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긴 책입니다. 대체로 이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가 전체를 다 기록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성을 통해서 주 그렇게 당연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시대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므낫세 시대까지 걸쳐서 활동했던 50년을 넘고 60년 가까운 그런 긴 시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어서 충분히 이사야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일을 제기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두 가지 때문인 크게 두 가지 때문인 한 가지는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죄지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가 40장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해방과 이런 하나님의 용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글로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의 글을 누군가가 나중에 편집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후반부 내용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거듭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등장하던 시기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던 시기는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700년대의 인물입니다. 720년 뭐 이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이사야보다 시기적으로 150년쯤 뒤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미리 기록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레스보다 후기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포로기 이후의 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성경은 대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언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메시아 탄생하시는 예언인데 그 내용들도 보면 뭐 임마누엘 동정녀 몸에서 오신다. 또 9장 말씀에는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실 것이다. 또 11장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42장에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53장에 기록된 그 순환의 장면들을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예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과 같다 그렇게 설명할 만큼 정확하게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150년 뒤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기록을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듯한 합리적인 추론이기는 하나 성경의 특성과는 잘 맞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뿐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훗날 이건 엘리사 시대 이야기인데요. 엘리사 시대에 훗날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북왕국의 이 잘못된 역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보다 300년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300년 뒤에 유다의 어떤 왕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가를 예언했던 것을 보면 예언서의 특성상 그런 예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기 때문에 그런 예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차 뒤에 나타날 사람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두 사람의 기록이다라고 보기에는 성경의 특성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의 글이다 두 사람의 글이다 그렇게 논란이 지금도 그치지 않는 것이지만 그건 학문적으로 보는 것과 이 말씀을 계시의 책으로 보는 것 사이에 큰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더 분명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이 내용의 문제인데 저자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사야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왕국이나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에서 35장까지는 대체로 이방 여러 나라들, 대체로 열 나라 정도 이름이 거론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뭐 애굽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암몬, 모압 등등에서 10여 개 국가를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후반부 13장에서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36에서 39장까지인데 36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국난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아수르 침공을 물리친 격퇴시킨 그 내용이 세 번째 부분에 있고 마지막 40장에서 66장 부분은 이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강조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사상적인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이고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은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그런 내용이죠. 둘째는 이 하나님께 대한 아주 굳센 신뢰가 필요하다.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외적의 침공이 있고 내부적으로 정치 혼란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국가가 위기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굳게 서야 된다.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이 주장이 이사야서 전반에 흐르는 아주 굳센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서도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과 정직이 회복되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회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또 마음에 중요한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은 이 세상 나라가 개선되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기대에 대한 소망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크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대한 배신을 책망합니다.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헛된 제사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 제사 도무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재물 가져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다. 그런 헛된 행위 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 헛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면서 성회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악행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심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오히려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면 나를 귀찮게만 한다. 이건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해질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그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그랬던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범죄자의 소굴이 되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종말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것에 대한 절망적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열심이나 뭐 열정적인 활동이나 예배 행위나 기도 다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근본으로 자리 잡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깨끗한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까지도 외면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의로운 생활이 청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양립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신앙의 타락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희망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지 또 하나님은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소망을 주시는 것인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읽고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